오늘 금요 심요 아심아 금요 성령 기도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은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에 산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산은 저 산이 화산으로 폭발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약 2,950m의 높은 산이고요. 앞에 참 맑고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이 산에 끼어 있는 아주 경관이 참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산 정상 부분 약 400m 정도의 높이가 한순간에 다 날아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바짝 거의 말라버려서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동일하게 미국에서는 저 세인트 헬렌스 산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고 피해도 엄청났던 피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두달 전부터 이 화산의 징후를 알고서 정부가 인근 반경 8km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피신하라고 화산 폭발한다고 피신하라고 그렇게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 한 분만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그 세인트 헬렌스 산 아래 그산 안에서 그냥 피신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트루먼이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세인트 산에서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약 5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후가 아내가 죽어서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또이 산과 호수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좋아서 이곳에서 와서 53년간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53년 동안 한평생 이곳에 살았는데 무슨 지진이 있거나 화산에 폭발하는 그런 징후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정부가 예견한 대로 1980년 8월 15일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 폭발 규모가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인근 500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다 뽑혀져서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인근 500제곱킬로미터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우리 서울시가 약 60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안에 있는 나무가 뿌리째 다 뽑혀서 그냥 다 타버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 핵폭탄 약 2만 7천 개가 한순간에 떨어진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 미국 땅 세인트 헬렌산 그 화산이 폭발한 것이죠. 자,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을 때저 화산 폭발하는 장면을 찍기 위한 수많은 사진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기사들, 저 사진만 남겨놓고 많은 사진 기사들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사진 기사의 생명과도 바꾼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 노인 할아버지 보이시죠? 저분이 도피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고 그냥 그 산에서 남아서 최후를 맞이한 할아버지. 트루먼 할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인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화산재가 덮여서 그냥 매몰되어서 죽었는데요. 그 화산재가 약 12m 정도 쌓였던 엄청난 화산재가 그 일대를 다 둘러덮어서 저 노인도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파묻혀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분명히 대피하라는 경고가 있었고 재난이 있을 거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재난 예고에 그 재난은 일어났고 이 일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피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저 할아버지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 좋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며칠 안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책 좋은 한 권을 소개받아서 집사님 한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바로 사서 구입을 하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좋은 내용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읽었던 책은 아닌데요. 책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억만장자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틸, 퓨처 셀프라는 책에 이분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 제가 우연치 않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피터 틸이 이야기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 두 가지. 첫 번째가 불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가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질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지면 닥쳐지는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더라. 그런 사람이 미래를 훨씬 더 잘 살아가더라. 이 피터 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피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없는 대홍수 사건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 창세기에서도 가장 서론적인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좋은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하신 그 세상을 물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첫 심판 이야기,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 창세기의 서론적인 앞부분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창조해 주신 이 사람들과 이 지구를 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에 그냥 모조리 다 심판해 버리셨을까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인간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더라. 우리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미래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첫째, 죄악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아름다움을 보았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자,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건전하게 해석할 때 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셋의 후손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그 셋의 자손들,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가인 가문의 딸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은 외모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참 예쁘다, 아름답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자는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고 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다라는 뜻은 자신들이 선택했다, 지정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했다, 지정했다. 이거 콕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넌 내 거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그냥 지정해버렸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과 정욕 추구를 위해서 배우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선택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외모를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대로, 음욕을 품은 채로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여자를 택하여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여자를 택해서 일부 다처제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했다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적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하나님께서 살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한 그 삶,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 말씀을 읽어보면 반드시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노아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치 그때는 어느 때와 같았는가?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먹어야 살죠. 마셔야죠. 시집도 가야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들을 말씀하셨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갖고 장가간다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종욕적이고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노아시대 때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이 이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종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부패함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합니다. 옷이나 그릇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새 그릇을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송하지만 동물의 똥이 묻었다든지 사람의 인분이 묻었다든지 그 그릇 속에, 찻잔 속에 똥이 담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오물이 담겨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부패한 게 그렇다라는 뜻이죠. 겉은 보기에 깨끗한 옷이고 깨끗한 그릇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 안에는 더러워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더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몸속에는 좋은 정상세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안에서 발견될 암세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약도 쓸 수 없습니다. 의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무엇이 부패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썩어 문드러졌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가 노아시대였습니다. 자, 세 번째 죄악은 포악함이었습니다.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잔인하고 흉악한 폭력을 말하죠. 여러분, 요즘에 이러한 일들 눈으로 목도하고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들, 묻지마 살인들, 이게 포악함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잔인해지고 흉악 무도하게 그렇게 포악해진다는 것이 노아시대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결과가 무엇이냐? 포악함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립니다. 똑같은 거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노아시대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심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포악해져서. 모든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양심을 제거하여 버리면 사람은 서로에게 짐승과 마귀가 되어버린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짐승과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나쁜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요. 찌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 이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를 준비할 답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갈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가장 흘러 넘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가득가득 꽉꽉 채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갔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노아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세상을 살려내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내십니다. 병든 심령도 살려내고, 메마른 심령도 살려내고, 강박한 심령도 은혜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노아가 동일하게 받았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노아가 받았던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이 정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심판해버립니다. 그 심판을 인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데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왔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솔직히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둘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 방주를 준비하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시 방주를 준비하는 이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노아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하게 다 저 노아는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다가 저 되지도 않는 생전 처음 보는 배를 만드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우리는 이 방주를 부를 때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노아가 준비한 것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구원의 그 은혜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철저하게 다 준비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저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노량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바라보는 것. 노아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딱 들어왔다 이겁니다. 마치 감독이 훌륭한 선수를 찾는 것처럼, 감독의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선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쏙 들어왔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요. 저 은혜를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는 누구보다도 알고 믿고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할 때 하나님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때로는 사용하셨고 때로는 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는 자비로 가장 많이 번역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게 헤세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인데요. 아까 읽었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난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떤 은혜라고요? 경건하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경건한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노아가 그 시대에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였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들림받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였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산채로 들림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들림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오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